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안쪽 오른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는 것이다. 5절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써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6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궁유를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 이르는 회개를 살펴보고 3주 만에 또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절실한 은혜의 의무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 할 수 있겠지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과 동시에 신자가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믿음이 회개보다 앞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캄캄한 밤에 그 방 안에 들어갈 때 만약에 방에 촛불이 켜져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촛불이 보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 촛불만 보이는 게 아니고 또 뭐도 보이나요? 사실은 촛대가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회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 있음에 대한 증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도무지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하는데 회개 생활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다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회개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크게 두 가지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절감하면서도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는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이 사실은 모순됩니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짓눌려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15장 4절에 보면 죄 중에 너무 작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에이즈에 걸려있는 동성연애를 해서 뭐 그런 죄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를 죽인 존속살인의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그 대전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공주 치료 감호소에 신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얼마나 문이 많은지요? 문이 그냥 여러 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존속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화성교회에 있던 한 자매는 어머니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 정신병원에 오랜 기간 동안 입원을 하고 나왔는데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게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대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갖지 못하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죄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늘 있을 때 그 양심에 평안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죄짐에 눌리지만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짐에 눌려서 우리가 참 고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빠질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죄로부터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요 주님이라 공공연하게 고백하고 믿으면서 실제로 죄로부터는 돌이키지 않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그런 오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오류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성경은 우리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한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심판 선고를 받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주님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에게 활 시위가 이미 당겨져 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손을 놓아버리면 명중되고 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듣고 또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강연을 듣고 로마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성경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참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배운다 그랬어요. 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심지어 직분자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상태에 얼마든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떤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인들 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사실 제 설교를 듣고 뭐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눈물을 흘렸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떠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워 떨고 그렇게 해도 그러나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24장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벨릭스가 그 말씀을 듣고 매우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방은 좀 가라. 내가 때가 있으면 좀 부를 것이다. 왜 불렀는가? 돈을 받기를 바라는 거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양심에 두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벨릭서가 회개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께 득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백한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도 엘리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자 그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금식하고 발걸음도 천천히 했다. 근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 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죽어서 개들이 그 아왕의 피를 핥는 그런 처참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교를 듣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양심이 각성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관계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후회하고 뉘우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해도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놓고 잘못을 행해놓고 아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회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회개라고 하면 가인 같은 사람 회개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에서도 회개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13장 17절이 아니고 12장 17절에 보면 에서가 자신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대신 받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면서 축복을 구했다 그랬어요. 울부짖으면서. 그러면 과연 에서가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회심,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다는 그 사실 때문에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요. 언제 하나님의 궁의를 더듬게 된다고 두 번째 줄에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궁의를 더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고 부는 것으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의 병폐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고 울고 통곡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자리예요. 여전히 똑같은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져드는데 어찌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그런 상태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영혼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참된 평안을 누렸다고 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죄를 짓고 있는 한은 절대로 양심의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의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세의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죄를 즐기고 그 죄에 대해서 탐닉하고 그 죄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서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죄성에 묻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성향에 끌려있는 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마치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키듯이 내 마음의 성향 자체가 지속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주목하는 한 실제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잠시는 돌이킬 수 있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우리가 어디를 가리켜요? 또 죄의 방향으로 또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 회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죄성에 계속해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성향에 대한 애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은혜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르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면서도 실제로적으로는 회개하는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굽혀 행음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맨날 회개했어요. 입으로는 맨날 회개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그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은 완악해서 죄가 죄스럽기 때문이 아니고 죄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과 혹은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안 짓겠다라고 결심은 할 수 있습니다. 결심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죄로부터는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무능이죠, 무능. 그런데 중생한 신자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상황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죄로부터 떠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요. 네 번째로 몇몇 가지 죄로부터 떠나는 것도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사기 죄를 범하다가 그 다음에 협박꾼이 되었다. 강도 살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회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사람들은 그 자기 이익에 밝아서 예를 들어서 노름을 하는 사람이 노름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잃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노름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또 다른 어떤 다른 죄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로부터 떠나는 것이지 특정한 몇몇 가지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제목이 뭐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랬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믿음, 유사 회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 참된 회개를 갖고 있는 소유한 사람인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발견해야 되겠지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죄의 실상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는 회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바울의 회심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눈이 떠졌죠. 그렇지요. 비로소 눈을 뜰 때야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하고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자기 실상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참 이 뭐랄까요? 정말 막무가내인 사람이 자기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 위치가 어딘지, 지금 자신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 가운데 사람, 이 매우 위험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통제 프로그램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컴퓨터를 키면 그 백신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킬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백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죠, 그죠?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뭐가 돼요?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은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성향으로는 회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영적 실상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양심의 칼날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날카롭게 갈아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죄가 걸려드는 것이죠. 그물이 느슨해지면 조그만 고기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물 자체가 매우 촘촘해야 되는데 그 촘촘한 그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활용할 때 그 그물이 촘촘해져서 조그만한 죄도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점심때 한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도 마음이 좀 상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늘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만 실제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자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눈이 밝아야 온몸이 성하다.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이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이 못하고 우리의 양심의 칼날이 날카롭게 갈아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뿐 죄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신자들은 밤에 마귀에게 시달림을 당하거나 때로는 뭐 가위 눌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뭐 공동묘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밤에 어색한 길을 혼자 걸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저에게는 이제는 별로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뭐 제 마음이 뭐 담대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는 게 어떻게 두려운 일입니까? 두렵지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면 어떤 망신을 당한다 그러죠? 그 사람의 죄를 그냥 확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창피를 당한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접근하기를 매우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그런 분들 만날까? 근데 저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저의 수치스러운 죄를 공적으로 고백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아무도 알지 못했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드러내면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죄야 내가 뭐 이미 아는 거고 내가 다 그 고백한 거라고. 그 그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미 하나님께 토설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뭐 만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두려웠어요. 왜? 그런 것들을 까발릴까 싶어서 저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우리가 의식하는 상태에서 깨닫는 죄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레이더망에 죄 10%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근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물론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기도 제목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부탁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욥은 뭐라고 기도했는가? 나의 불복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죄를 분별하고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의 수준은 헐 못 미쳐서 그래서 네,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기도만 하니 어찌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헐 참 그 어린아이의 수준, 그죠? 그냥 그 수준에 그냥 머무르는 그런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참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뭐 별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싸움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싸움이 됩니까? 내가 뭐 잘못했느냐는 거지요. 당신이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이게 평행성만 그리지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죄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죠.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울음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죄를 먼저 보지를 못하니까 회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뭐 어떤 교회에서는 만세 삼창이 아니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막 하는데 막 그냥 뭐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목만 아프고 마음은 시원치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실제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답답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슬퍼해야 되는가? 구약 규례를 보시면 머리털을 뽑고 대머리가 되겠죠? 머리털을 자꾸 뽑으니까 머리털을 뽑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베옷을 입는 것은 본래 상을 당했을 때 굵은 베옷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굵은 베옷도 있지만 머리털을 뜯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로 인한 슬픔이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장지에서의 슬픔보다 훨씬 더 능가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난 한 여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지요. 그런데 정작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인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대서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발을 적실 지경이 되었고 여인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머리털로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입을 맞추고 그것도 모자라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라는 죄삼의 선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고 그 죄의 길로 더 이상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제15장 6절에 나타난 바대로 신자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더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어도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나지안젠이라는 사람은 이 죄 고백을 가리켜서 상한 영혼을 고치는 연고에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고백,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것. 제가 어제 부부 성경 무대도 잠깐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안장님 여기 계셔서 이제 좀 그런데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이제 장로님하고 제가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둘째 따님인 이제 안영경 집사님에게 이제 좀 이렇게 잘못했던 것, 잘못한 것은 뭘 잘못했는가 하면 조카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이제 자녀들 잘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러면 그 둘째 따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때 참 나한테 참 소홀히 했고 잘못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 둘째 따님이 아주 이렇게 참 그 눈물이 글썽하시면서 그런 분을 이제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게. 부부간에나 부모간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구하면 되지 뭘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죄 고백이 하나님께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사람들에게 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잘못이거든요. 그러면 잘못한 당사자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게 토설을 해갖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응어리진 정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도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아주 좀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좀 독선적인 분이세요. 해!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또 완전히 또 반대입니다. 참 너그럽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처가 있었는데 이걸 또 저희 아버님이 또 들으시면 섭섭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아버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참 이럴 때 좀 마음이 섭섭했다. 그러면 제가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님하고 제가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억눌림이 표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물론 뭐 저희 아버님의 성향이 뭐 많이 성화되긴 했지만 뭐 어느 순간에 손바닥 뒤집히듯이 확 뒤집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간에도 그렇고 뭐 시부모간에도 그렇고 뭐 예외 없이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서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죄 고백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죄를 고백할 때 입술의 고백만 다 했다고 해서 죄 고백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토설했다고 해서 내 할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는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이 죄가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죄로 인한 무게가 완전히 짓눌려서 그런 상한 마음으로 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 내 잘못했다 뭐 어째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내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서 여보 잘못했어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형 잘못했어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줘야 돼요. 왜? 왜 그렇지요? 제가 하나님이면 완벽하게 저는 잘하고 아내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도 요즘에 뭐 아무리 내가 잘했다 그래도 10% 정도는 물어야 돼요. 그렇지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감사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자신의 근원적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근원적인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생했지만 여전히 죄성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용서받아야 되는가? 내가 지은 죄 몇 가지 용서받아서는 안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실을 나열해서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건 뭘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똑같이 범하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사함의 은혜, 반복적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제 용서함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아들여졌다 하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일인 것이죠. 또 그런 사실이 전제될 때 양심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나. 지난번에도 박형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할 때 그런 말씀했죠. 또 여러분들도 이미 사실은 다 저로부터 들었겠지만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이단 가운데 우리도 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이요. 하나는 율법 폐기론주의 이단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의 이리로 보려고 하는 이단이고 또 하나는 율법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건대 내가 이런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지어왔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이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겠지만 마음에는 이미 어떤 생각이 가 있어요? 앞으로도 또 이 죄 짓겠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놈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앞으로 이런 또 죄를 짓겠지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으면서, 야, 이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용납하셨다, 그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누구도 실제로 죄 고백할 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 고백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하고는 이게 때로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받지만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범죄였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울음을 겪었습니까? 바세바와 관계에서 처음 난 아들이 죽는 그런 징계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고백과 관계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공적으로 범한 죄는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범한 죄는 사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범한 죄를 공적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적으로 범한 죄를 공적인 자리에서 떠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님의 그 죄의 사실을 목격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죄를 떠벌려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바로 그냥 공적으로 떠벌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에 가서도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교회 치료에다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1907년 이후에 일어났던 한국 그 교회 부흥운동이나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6.25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신사참배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나 그 공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은 부어주셔야 되지 우리가 부흥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와 기도, 이것이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부흥이 임하지.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 잠잠히 있으면 갑자기 부흥이 임하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죄 고백과 관계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로마 가톨릭의 고해 성사 문제입니다. 고해 성사가 뭡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범죄 사실을 사제 앞에 고백하면 사제가 딱 듣고 뭐 3일 금식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 보속행위라 그러거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마치 치르는 그런 행위를 지정을 해주면 그 행위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노인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엔 이것이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고해 성사로 인한 폐가 매우 컸습니다. 왠가 하면 이 고해 성사를 하면요 신부한테 가서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이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답답했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죄의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정신 건강이 가톨릭 교인들이 좋다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의 억눌림들을 언제든지 그 신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서 재고백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억눌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죄사함을 매우 쉽게 선언하는 죄책감을 너무 쉽게 잠재워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때는 그 죄책감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누그러뜨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책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죄책감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그 죄책감으로 더 노임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이 로마 가톨릭의 고해 성사는 이런 일을 매우 쉽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보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여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범죄한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죄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언제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한 사람이 지은 특정한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이런 경우에는 죄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양심에 부담이 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의 정죄감으로 더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때로는 회개에는 물질적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마술행하던 사람이 마술책을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얼마나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대가를 치렀죠. 그 다음에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네 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적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하지요? 이전에 버스 몰래 탔던 거 그런 거 다 써가지고 그 운수회사에 소액한으로 바꿔서 발송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친구 집에 있었던 뭐 책 도둑질한 거 그 값 계산해서 다 보내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거스틴은 배상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라머티용이라는 사람은 그 연설에서 너희가 만일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옥에서 기침하며 토해낼 거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형제 물질에 손해를 끼친 사람 지옥에서 기침하면서 다 토해낼 것이라. 충격을 받아야 될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회개와 관련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실 하나, 그것은 회개는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뭐라 그래요?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지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뭘 하지 않나요? 주기도문을 낭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 믿음은 단회적으로 족합니까? 믿음은 한 번만 딱 가지면 돼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후에도 믿음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회개 역시도 처음 돌이키는 회심, 그러니까 처음 세상을 향해 갔다 하는 길을 돌이키는 그 회심, 그 단회적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의 충동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 고백도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칼빈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회개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회개의 계속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런 악순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죄 고백이나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죄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과 태도, 전인적인 반응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애통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복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에이 뭐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지. 다 그렇지 뭐.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을 가리켜서 회개가 반복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개가 반복적이라는 말은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제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죄감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순간적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확정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서 성화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회심할 때 죄에 대해서 죽죠, 그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환난과 시험 중에도 오래 참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또 성화의 수단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으라 회개하라는 말이 성경 곳곳에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가장 등한히 하고 가장 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늘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성과 이로 말미암는 참으로 정죄감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게 하시되 어떤 죄든지 주님께 토설하면 자복하면 그런 죄를 다 씻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그렇게 옮기신다고 말씀하시고 등 뒤로 던지신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신자로서 경험해야 될 은혜의 핵심이 죄삼의 은혜인 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실적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로 인한 충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지 아니하는 한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참된 평안을 기대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참으로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또한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죄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양심의 정죄감으로부터 놓여나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늘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